수학으로 명성 높은 대학인 MIT에서 아무도 2년간 풀지 못한 수학 문제를 단숨에 풀어버린 천재 청소부 윌 헌팅. 그런 그에게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 양아버지에게 학대당한 거였죠. 그에게 심리치료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윌.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윤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7년에 개봉한 거스 벤 센트 감독의 영화 굿 윌 헌팅입니다. 해석하자면 좋은 사람 윌 헌팅, 선의를 찾아서 등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주인공의 이름이 윌 헌팅, 맷 데이먼이 맡았습니다. 굿 윌 헌팅은 어릴 적 상처로 마음을 꽁꽁 닫아버린 천재 청년 윌 헌팅이 자신의 삶과 사랑에 대해 진심의 눈을 떠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주옥 같은 대사와 감동적인 장면으로 진정한 자아의 발견과 상처의 극복, 친구와의 우정, 참된 스승과 교육의 모습 등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인데요. 굿 윌 헌팅,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뛰어난 인재들이 모인 MIT. 수학교수 램보가 강의를 마치며 난해한 수학 문제를 칠판에 적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 누군가 문제를 풀었고 램보는 신기해하며 풀이를 쓴 사람이 누군지 묻지만 아무도 대답이 없죠. 의문의 풀이가 계속되길 수차례 램보는 복도를 지나가다 젊은 청소부가 칠판에 뭔가 적고 있는 걸 보는데요. 램보는 칠판에 낙서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며 청소부에게 다가가는데 청소부는 욕을 하며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칠판을 본 램보는 기가 막힌 표정을 짓죠. 청소부가 그 문제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청소부의 이름은 윌 헌팅. 한번 기억한 건 절대 잊지 않고 복잡한 연산도 순식간에 해내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지만 불우한 성장 환경과 어린 시절의 학대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배움이 짧고 막 나가는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며 날마다 술을 마시거나 놀러다니며 지내는데요.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하버드생 스카일라와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스카일라의 솔직한 애정이 윌은 부담스러워 자신을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때마침 윌은 사고를 쳐 수감되고 램보 교수는 윌의 재능을 아깝게 여겨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윌을 빼내줍니다. 보석의 조건은 램보를 대동하고 꾸준히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하는 거였죠. 윌이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삐딱한 태도를 고수하는 탓에 정신과 의사들도 다들 기피합니다. 램보는 결국 자신의 대학 동기인 션 맥과이어 정신학 교수에게 윌을 맡기는데요. 윌은 션 앞에서도 엇나가게 일쑤였어요. 션을 화나게 하려고 잔뜩 날카로운 막말을 던지는데 션은 능란하게 대꾸하다가도 윌이 죽은 아내를 모욕하는 순간은 참지 못합니다. 션과 윌의 상담은 계속됩니다. 션은 윌이 과거의 상처로 인해 잔뜩 가시를 세운 걸 알고 끈기 있게 윌과의 상담을 이어가는데요. 윌은 그동안 자신이 만나온 어른들과는 다른 너그럽고 진실한 션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션은 사적인 이야기를 해주며 윌이 재능을 방치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사람들과 건강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돋아줍니다.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 알아가는 것에 두려워 스카일라에게 이별을 통보한 윌은 션에게만은 진실한 모습을 보이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굿 윌 헌팅의 주제곡이죠. 메인 타이틀곡이었습니다. 데니 엘프만의 곡이었고요.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이 공동으로 각본을 쓴 이 영화는 실제로 맷 데이먼이 하버드 대학 재학 시절 과제를 기초로 해서 보스턴의 빈민가에 사는 유년 시절의 상처로 인해 방황하는 20살의 수학 천재 윌 헌팅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인정받는 영화지만 제작 당시 무명이었던 청년 배우 둘이 쓴 시나리오가 인기를 끌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 제작사를 돌아다녔지만 선뜻 맷 데이먼을 주연으로 쓰겠다는 데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미라맥스에서 제작이 추진됐지만 연출권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죠. 거스 벤센트가 연출을 희망했고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도 거스 벤센트를 지지했지만 미라맥스의 거물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심지어 하비 와인스틴은 거스 벤센트의 감독료를 형편없이 낮췄지만 거스 벤센트는 굴하지 않았고요. 하비 와인스틴이 멜 깁슨, 마이클 만, 얀 스베락 등과 연출권을 협상하기도 했지만 결국 메가폰은 거스 벤 센트에게 돌아갔죠. 다행히 영화 굿윌 헌팅이 공개된 뒤에 전작들로 평가가 낮아져 있던 거스 벤 센트는 명예를 회복했고요.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은 연기뿐만 아니라 연출과 시나리오에 대한 감각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맷 데이먼이 고등학생일 때 이웃이자 사회학자인 하워드 진의 교육관에 감명을 받아서 대본을 썼다고 하는데요. 관대하고 끈기 있는 교수 션 맥과이어의 모델이 하워드 진입니다. 굿윌 헌팅은 건강한 자립과 성숙한 어른의 피로를 다시금 새기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The Waterboys의 Fisherman's Blues, 어부의 블루스, 굿윌 헌팅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영화 굿윌 헌팅이 빛을 더한 건 실력파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의 참신한 연기 외에도 아내를 잃은 슬픔을 지닌 슌 맥과이어 교수 역으로 그의 생애 처음으로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을 수상한 로빈 윌리엄스도 있죠. 또 그 외에 브레이킹 더 웨이브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했던 램보 교수 역의 스텔란 스카스가드에서 악동 역할을 맡았던 케이시 애플렉에 이르기까지 모든 배우들이 자신의 역할과 위치에서 최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훌륭한 전극 연기에도 불구하고 코미디 배우로의 이미지가 강했던 로빈 윌리엄스에겐 죽은 시인의 사회에 이어서 이상적인 멘토 역할로 강한 인상을 남긴 작품이죠. 랭보 교수 역할로 호연을 했던 스텔란 스카스가드는 아카데미 후보에 오른 아미스타드와 본 작품에 동시에 출연해 인지도를 높였고요. 이후 다양한 감독들의 러브콜을 받게 됐습니다. 스카일라 역의 미니 드라이버와 맷 데이먼은 영화가 완성된 후에 실제로 사귀기도 했지만 금방 헤어졌다고 하네요. 감독인 거스 벤 센트와 맷 데이먼은 15년 뒤에 영화 프라미스드 랜드라는 작품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맷 데이먼과 로빈 윌리엄스의 연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윌의 친구 척키 역의 벤 애플렉도 담백한 연기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작 초기에는 몇몇 제작사에서 당시 맷 데이먼보다 먼저 이름이 알려졌던 벤 애플렉이 주연을 맡을 걸 원했다고도 하네요. 션의 사무실에 있던 그림은 감독인 거스 벤 센트가 직접 그린 거라고 합니다. 2014년 로빈 윌리엄스 사망 당시 굿윌 헌팅에서 션이 윌을 데리고 갔던 보스턴 공원 벤치는 잠시 로빈 윌리엄스의 추모 공간으로 활용됐다고 하는데요. 굿윌 헌팅을 기억하는 많은 관객이 로빈 윌리엄스를 기리며 벤치에 온갖 것들을 두고 갔기 때문입니다. 영화가 끝날 무렵에 스카일라를 붙잡으러 갈 테니 교수님이 대신 잘 말해달라는 윌의 편지를 읽은 션은 망할 녀석, 나를 따라하다니 라고 중얼거리는데요. 이 대사는 로빈 윌리엄스의 애드립이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명장면이었죠. 죽은 아내의 방귀 끼는 습관에 대해서 말했던 션의 대사 전체도 로빈 윌리엄스의 애드립이었다고 하네요. 노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영화 굿윌 헌팅 중에서 러셔스 잭슨의 Why Do I Lie? 왜 내가 거짓말을 하나요? 들려드립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굿윌 헌팅 함께하고 있는데요. 미래 천재성을 놓고 벌이는 두 교수의 다른 접근은 교육과 스승의 올바른 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의 천재성을 발견한 MIT의 수학 교수는 윌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는 성공적인 사회인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늘 성공을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해왔던 자신처럼 수학적 재능을 활용해서 사회에서 실패의 길을 걷지 않도록 만들고 싶어 하죠. 하지만 한때 같은 수학 천재였던 지금은 가난한 교수의 길을 걷는 쇼는 윌의 천재성을 다르게 봅니다. 쇼는 윌이 책 몇 권을 보기만 해도 줄줄 늘어놓을 수 있는 지식들을 죽은 지식이라고 여기면서 그런 것들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직접적인 감동을 느끼는 사람이 되길 원하죠. 끊임없이 그의 내면을 일깨우며 그 속에 웅크리고 있는 죄책감을 없애서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으로써 쇼는 윌의 진정한 스승이자 정신적인 친구가 되죠. 음악 듣고 옵니다. 굿윌 헌팅 중에서 엘리엇 스미스의 Say Yes, 그렇다고 말해요. 들려드립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I'm in love with the world through the eyes of a girl who's still around the morning after. We broke up a month ago and I grew up. I didn't know. 영화 굿윌 헌팅에서 윌이 청소부로 일했던 곳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인데요. MIT라고도 불리는 이 대학은 어떤 대학일까요? 19세기 중엽 미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연방정부의 토지를 기증받아 공익의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랜드 그랜트 대학으로 출발한 학교입니다. 능력과 실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외국 유학생에 상관없이 가정 형편에 따라 재정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원해주는 학교인데요. MIT의 2018년도 신입생 지원 현황을 보면 무려 2만 1,700여 명이 지원해 이 중 불과 1,400여 명만 최종 입학 허가를 받으면서 6.7%의 입학률을 보였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하면 과학 전문 학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MIT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과학, 공학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에 그치지 않았고 종합대학의 성격으로 변모해 왔다고 합니다.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폴 셰무얼슨 교수와 현대 언어학의 아버지로 알려진 놈 촘스키 교수 등 저명한 인문학자들이 수십 년간 MIT에 몸담으면서 MIT의 인문사회학 분야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하네요. MIT 졸업생 중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비롯해 보잉사나 노스롭 그루먼 등 민간 항공산업과 방위 분야, 컴퓨터, 금융, 교육 등 각계각층에서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How can you mend a broken heart? 실연의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알 그린이 부릅니다. 영화 굿윌 헌팅 중에서 들어보시죠.
younger day when I lived for my life. Was everything a man could want to do. I could never see
Good Will Hunting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탄탄한 연출과 각본 그리고 뛰어난 연기력이 더해진 작품 Good Will Hunting은 2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기록하는 대흥행을 거뒀습니다.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며 세대를 관통하는 명작으로 여전히 회자되고 있죠. 이 영화는 미국 아카데미상 최우수 작품상을 포함해 9개 부문에 후보 지명됐고요. 최우수 남우 조연상과 최우수 각본상 2개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또 할리우드 리포터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영화 100편 중에서 53위에 선정됐다고 하네요. 감독의 명작으로 꼽히는 Good Will Hunting은 영화의 배경이 된 보스톤의 아카데믹한 분위기에서부터 서정적이고 감미로운 영화 음악, 여러 시상식에서 상을 수상한 탄탄한 각본, 명 감독의 연출에 이르기까지 영화를 이루는 모든 관객의 감동을 자아낸다는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 Good Will Hunting을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주인공 친구놈이 가장 멋졌다. 충고보다는 위로가 필요할 때.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영화다. 정말 가치가 있다. 천재적인 재능도 좋겠지만 슌 같은 인생의 멘토가 있다면, 배우들의 연기가 훌륭했다. 청소년기를 끝내가는 시기에 모든 젊은이들에게 권하고 싶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Good Will Hunting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버라이어티 평론가는 맷 데이먼이 천재성을 다뤄야 하는 청소부로서 정신치료의 도움을 통해 젊은 관객들과 화합을 이뤄냈다라고 호평했고요. 타임아웃 평론가는 이 영화는 조심스럽게 촬영됐다. 특히 맷 데이먼은 Good Will Hunting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줬다라고 전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앤드류 도널즈의 Somebody's Baby, 누군가의 아기, Good Will Hunting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Watch me.
Baby, when all the guys on the corner stand back and let her walk on
구들현팅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쇼니 처음 위를 만났을 때 자신의 죽은 아내를 모욕하는 말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는 벤치에 앉아 두 번째 만남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스스로 너에 대해 말해야 돼. 네가 누군지. 그렇게 하면 나도 관심을 갖고 널 대해줄게. 근데 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 너 스스로 무슨 말을 할지 겁내니까. 네가 선택해, 윌. 그리고 윌이 사랑하는 스카일라를 떠난 이유가 완벽한 여자이지만 시간이 가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게 싫다고 말하는데요. 윌의 말을 들은 쇼는 우린 언젠가 곁에 있는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궁극적인 문제고 인간은 원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남녀의 친밀감이라는 거라고 하는데요. 세상에 모르는 게 없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법이라고 말해줍니다.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윌 헌팅의 가장 친한 친구인 처키 슐리반이 어느 날 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년 후에도 여기서 막노동이나 하고 있으면 널 가만두지 않겠어. 넌 우리에게 없는 재능을 가졌어. 이건 널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50대가 다 돼도 나는 건설 현장에서 노동을 하겠지만 그건 아무래도 좋아. 하지만 넌 당첨된 복권을 깔고 앉았는데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자신의 생애 최고의 날에 대해 말해주는데요. 어느 날 윌의 집 문을 두드렸는데 윌이 인사도 없이 사라졌을 때라고 합니다. 자신이 배운 건 없어도 안녕이란 말도 작별의 말도 없이 윌이 떠났을 때 행복할 거라는 걸 안다고 말하죠.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척키는 사실 윌 자신보다도 윌을 잘 아는 친구였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굿윌 헌팅 중에서 엘리엇 스미스의 No Name Number 3, 이름 없는 곡 3번 듣고 오시죠. So,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슌이라는 진심으로 그를 대하는 한 멘토를 만나 거칠기만 하던 윌 헌팅이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고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하는 영화 굿윌 헌팅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가 끝날 때 흐르던 곡이죠. 스카일라에게 차를 타고 떠나는 장면에서 흐르던 노래입니다. 엘리엇 스미스의 미스 미저리, 불행을 그리워하나요?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I'll fake it through the day with some help from Johnny Walker Red. Send the poison rain down the drain to put bad thoughts in my head.
쭉순 늘어나는 TV 방송국, 가정마다 빛이 되는 TV 수상기. 이런 뉴미디어 시대의 안성맞춤인 전형적인 백인 미남. 멋진 구렛나루에 유연한 허리춤사위를 가진 가수.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의 마지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Yes, sirree-o. I'm gonna stick like glue. Stick because I'm stuck on you. Hide in the kitchen, hide in the hall. Ain't gonna do you no good at all. Cause once I catch you and the kissing starts, a team of wild horses couldn't tear us apart. I'm gonna take a tiger from his daddy's side. And that's how a love is gonna keep us tied. Stick like glue. Stick because I'm stuck on you. Hide in the kitchen, hide in the hall. Ain't gonna do you no good at all. Cause once I get your hand, the kissing starts. A team of wild horses couldn't tear us apart. I gotta take a tiger from his daddy's side. And that's how love is gonna keep us tied. Yes, sirree-o. I'm gonna stick like glue. Yeah, yeah, because I'm stuck on you. I'm gonna stick like glue. Yeah, yeah, because I'm stuck on you. I'm gonna stick like glue. Yeah, yeah.
안녕하세요.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흔들 수 있지만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너에게 딱 붙어 있을 거야 라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Stuck on You 오늘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1935년에 태어나서 20대부터 가수 인생을 시작하자마자 대형 스타로 떠오른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야기들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의 첫 히트곡 하트브레이크 호텔이 발표된 게 1956년. 엘비스 나이 21살 때였고요. 이와 비슷한 시기에 또 영화 배우로도 활동을 시작해서 처음 주연을 맡은 영화 Love Me Tender라는 영화에서 그 영화 주제곡 또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엘비스는 화려한 비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미국 최고의 가수로 사랑받던 엘비스는요, 2년 뒤인 1958년 미국 육군에 입대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가수들이나 이 배우들이 이렇게 군대에 가거나 하는 공백기가 생기면 그 인기가 조금은 사그라지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엘비스는 이마저도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군에 있는 2년 동안 무려 두 곡이나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게 되는데요. 지금 흐르는 이 노래가 바로 두 곡 중에 하나였던 A Big Hunk of Love입니다. I ain't asking what you do. Hey baby, 나는 당신에게 많은 걸 원하지 않아요. 단지 커다란 당신의 사랑이면 돼요. 라고 노래하는 신나는 락앤롤 음악 A Big Hunk of Love이었고요. 엘비스의 군 시절 탄생한 또 하나의 히트곡 Hard-Headed Woman 역시 이 하운드덕이나 A Big Hunk of Love만큼이나 신나는 락앤롤 장르예요. 사랑하는 연인 관계를 이 아담과 이브, 삼손과 델리아에게 비교하면서 떠나는 여인의 머리는 너무 단단해져 버려서 더 이상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며 떠나지 말라는 말을 다양한 비유로 재밌게 표현한 곡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Well, a hard-headed woman, a soft-hearted man, been the cause of trouble ever since the world began. Oh, yeah. Oh, yeah. And the sense of what we began. Listen here to me. Don't you let me catch you messing around that apple tree. Oh, yeah. Oh, yeah. And the sense of what began. Oh, yeah. Oh, yeah. And the sense of what
fingers out my curly hair.
익살스러운 가사에 딱 어울리는 그런 멜로디죠. 군 입대 뒤에도 여전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엘비스의 Hard-Headed Woman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군 생활 중에도 별다른 공백이 없이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엘비스는 1960년 제대 후에도 그 명성을 이어가게 되고요. 지난주에 살펴본 엘비스의 수많은 히트 작품인 영화와 또 영화 음악들이 제대 직후였던 이때에 바로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1962년에 나왔던 Return to Sender라는 곡은 엘비스 음악 중에 최고다라는 이런 찬사를 받을 정도로 또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유난히 현란하게 골반을 움직이는 춤을 췄던 탓에 엘비스는 펠비스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 펠비스란 골반을 뜻하는 영어 단어예요. 어떻게 보면 이 트위스트 춤과도 비슷해 보이지만 확실히 엘비스만의 독특한 그런 골반 움직임이 돋보이는 그런 춤입니다. 음악에 몸을 맡긴다고 하잖아요. 이 흥겨운 멜로디에 몸을 한번 실어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엘비스의 그 허리춤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엘비스가 불러요. Return to Sender.
Return to Sender. Return to Sender. I gave a letter to the postman. He put it in his sack. Bright and early next morning, he brought my letter back. She wrote upon it, return to sender, address unknown, no such number, no such song. We had a quarrel, a lover's spat. I sent a special deed. Bright and early next morning, it came right back to me. She wrote upon it, return to sender. No such person, no such soul. This time I'm gonna take it myself and put it right in her hand.
Return to sender. 여자친구와 싸우고 화해의 의미로 편지를 보내지만 이 여자친구는 그 편지를 자꾸만 되돌려 보낸다는 가사의 Return to Sender였어요. 이 뚜렷한 이목구비와 185cm나 되는 훤칠한 키에 딱 떨어지는 정장바지를 입고요. 이 조금은 부끄러운 듯한 미소를 겸비한 채로 엉덩이를 막 흔들며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러자 수많은 여성 팬들은 그 편지 절대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을게요 라고 화답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져 내려올 정도로 그 시절 엘비스를 향한 팬들의 사랑은 무척 애틋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엘비스의 인기를 힘입어서 이 엘비스와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는 산업도 덩달아 호황을 누리게 되는데요. 바비삭스라고 하는 이 발목까지 오는 양말이라든지 뭐 블라우스, 신발, 아니면 하운드독을 상징하는 오렌지 색깔의 립스틱 등등 수많은 엘비스 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게 됩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도 수익을 올렸던 엘비스는요. 짧은 시간에 정말 엄청난 재력가로 등극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명성이 그의 삶을 비극으로 이끌었던 게 아닐까요? 그의 나이 38세였던 1973년부터 피곤할 때는 또 피곤함을 잊게 만들어주는 각성제 아니면 진정제 이런 각종 약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된 엘비스는 마약에도 결국 또 노출되게 되면서 1977년 4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화려했던 별이었기에 갑작스러웠던 그의 죽음은 전 세계의 팬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42년이라는 짧은 생을 찬란하게 빛나는 별로 살다간 엘비스는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그 시절 최고의 가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곡으로는 이 엘비스의 나이 32살에 그에게 그래미상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겨준 바로 그 노래 How Great Thou Art, 그가 지으신 모든 세계 준비했는데요. 이 그래미상이라는 것은 음악인이라면 꼭 한 번쯤 받고 싶어 할 만큼 권위가 높은 그런 상이에요. 이 그래미상 시상식은 1959년에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엘비스는 모두 종교 음악인 복음성가 앨범으로 세 번이나 이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67년 제일 처음 그래미상을 엘비스의 품에 안겨준 곡이 바로 이 노래거든요. 이 노래 들으면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야기와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hen Christ shall come, we shall.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에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대의 소매점망 월마트를 건설한 샘 월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곳은 다 문을 닫아도 밤중이든 휴일이든 항상 열려있는 대형 매점 월마트. 미국을 비롯해 세계 27개 국가에 1만 천여 개가 넘는 대형 매장을 가진 유통기업입니다. 소매점 연쇄망입니다.
식품매장과 백화점처럼 다양한 상품을 구비해 놓은 곳으로 한 지붕 아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 놓은 대형 업소입니다.
샘스 클럽이라는 업체도 갖고 있습니다. 회원제 고객들은 이 클럽에서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물건을 구입합니다.
경제지 포춘의 2018년 글로벌 500에 따르면 월마트는 연 5천억 달러의 총 수입으로 매출액 면에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외국 매장까지 합친 종업원 수는 220만 명에 달하지요.
한때 미국 최고의 부자로 꼽힌 창업자 샘 월튼은 1918년 3월 29일 오클라호마주 킹피셔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샘은 어렸을 때 매우 열심히 일하는 아이였습니다. 사실 대공황으로 전국이 다 어려울 때라 살기 위해서는 모두들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기도 했죠.
예,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학교 공부도 잘했습니다. 보이스카우트에 들어가 이글스카우트가 됐는데 미주리주 쉐비나에서 최초의 이글스카우트였습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데 그런 아이였던 것 같네요.
정말 그렇네요. 운동도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는 학교 미식축구 대표팀 선수로 활약해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미주리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샘은 시간제로 일을 해가면서 학비를 내는 등 열심히 일하면서 공부를 했죠.
그러면서 장교 후보생인 ROTC 훈련도 받았습니다. 4학년 때는 학생 대표로 선발되기도 했죠. 1940년 샘은 경제학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샘의 첫 번째 직장은 JC펜이라는 백화점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덕에 그는 지배인으로 일을 할 수가 있었죠. 약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지만 샘은 소매점 경영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사업을 할 때 이곳에서 느낀 점과 가치, 아이디어 등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그는 육군에 들어갔습니다. 샘은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인 1943년에 헬렌 롭슨과 결혼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들은 아칸소주 뉴포트로 이사했습니다.
월터는 조그마한 가게라도 열어보려고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백방으로 돈을 구하던 차에 친척과 군대 용자계획으로 2만여 달러를 대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월트는 동생 버드와 함께 벨 프랭클린이라는 가게를 샀습니다. 5 and dime store, 5센트, 10센트, 즉 싼 가게라는 뜻의 소매점이죠. 처음으로 사업체를 갖게 된 샘 월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매상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불과 2년 만에 빌린 돈도 다 갚았지요.
그러나 불행이 닥쳤습니다. 건물주와 5년 임대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이 끝나자 건물주가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월트는 벤튼빌이라는 곳에 다시 가게를 차렸습니다. 이번에는 가게가 있는 건물을 아예 매입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월튼스라고 붙였습니다. 열심히 일한 덕에 이 가게도 손님이 많았고 곧 이익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샘 월튼은 당시 자신의 목표는 아칸소 최고의 사업체를 만드는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And one of my goals, as you well know, was to make that the best store in Arkansas.
That's right.
And we got there before we left.
결국 5년 후에 아칸소 주 내 최대이자 최고의 이윤을 내는 업소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월트는 다른 소도시에도 상점을 열었습니다. 싼 가게, 그리고 물건을 손님이 직접 골라들고 계산대로 오는 셀프 서비스 방식 등으로 매점은 모두 성공적이었습니다.
월트의 꿈은 대형 할인 매점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월트는 당시 미국 내 대형 소매 체인인 K마트나 시얼스와 같은 기업과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도심지를 피해서 교외 지역에 자리를 잡을 작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대형 매점을 여는 데는 큰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박리담회가 월튼의 사업 철학이었지만 투자가들에게 이런 점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끈질긴 노력 끝에 투자를 유치한 월튼은 1962년 아칸소주 로저스라는 곳에 첫 번째 월마트를 개업했습니다.
월튼은 매일매일 최저가 Everyday Low Price라는 표어를 내걸고 낮은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에 주력했습니다. 과감한 환불 제도도 실시했습니다. 월트는 그것은 또 하나의 도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불안한 도박이었지만 첫 번째 월마트는 대성공이었습니다. 2년 후에는 두 번째, 4년 후에는 세 번째 월마트가 문을 열었습니다. 1968년에는 24개, 1975년에는 125개, 1985년에는 882개로 계속 매점 수는 늘어났습니다.
월트는 보스는 단 한 사람 고객뿐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연쇄망이 커가면서 월트는 경영 방식을 계속 개선해갔습니다. 특히 주력하는 부분은 능률적 경영이었습니다. 그는 새로 문을 여는 영업장은 그 지역에 대형 물류 창고들이 모여 있는 지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상품을 여러 매장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대량으로 구입했습니다. 공급처에서는 대량 구입을 하는 월마트에 싼 가격에 넘길 수가 있었죠.
월튼의 경영엔 종업원이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하다는 철학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샘 월튼은 종업원의 복지에 중점을 두고 회사 지분과 주식을 할인된 가격으로 분배했습니다.
그는 종업원들을 직원이라는 영어 대신, 그러니까 employee라는 영어 대신에 동료, associate라고 불렀습니다. 월튼은 매점의 지배인이나 환경 미화원이나 똑같이 거리감이 없이 대했습니다. 그에게 갑질이라는 말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부자였지만 월튼은 검소했습니다. 언제나 운동 모자를 쓰고 허름한 옷차림에 빨간색 포드 픽업트럭을 타고 다니는 시골 아저씨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기자는 취재차 그를 찾아갔다가 재벌 총수의 사무실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작은 규모에 놀랐다고 합니다.
네. 또 직원들과 함께 춤도 추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Okay, you're ready? 월마트는 종업원들의 임금이 낮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인색하며 주주들에게는 높은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등 논란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마트는 2019년 4월 현재 11,368개나 되는 매장을 갖는 세계 최대의 체인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백화점 중심의 소매 유통 산업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또 유통이 제조보다 우위에 서게 함으로써 전 세계 소비자들이 최저가의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 사회를 이끌어냈습니다.
1992년 3월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월튼에게 민간인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 자유훈장을 수여했습니다.
The story of Sam Walton is an illustration of the American dream. His success is our success, America's success.
부시 대통령은 월튼의 이야기는 아메리칸 드림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성공은 우리의 성공이고 아메리카의 성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잡지 포브스는 1985년에 그를 미국 최고의 부자로 꼽았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1998년 샘 월튼을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에 선정했습니다. 경제지 포춘은 2003년, 2004년 연속 월마트를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샘 월튼이라도 암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샘 월튼은 1992년 4월 5일 혈액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4세였습니다.
작은 상점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유통기업을 키워낸 샘 월튼. 그는 갔지만 그의 리더십과 경영 철학은 기업 경영의 바이블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세계 최대 유통기업 월마트를 건설한 샘 월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